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날 완결편 날입니다. 우리 여성 성가대 찬양 하신 뒤에 윤순재 목사님 큰일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제 힘이 좀 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제가 본골에서 와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누는 중에 또 저의 삶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될까봐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곳에 함께 이 모임을 갖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심정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음성과 계획을 들려 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감추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계획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것으로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이름이 윤순재입니다. 순박순자에 있을 제자에서 순박하게 순진하게 살아라. 그리고 저희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대개 윤 씨는 파평윤 씨가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해평윤 씨입니다. 바다의 자, 평안할 평자. 전국적으로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많이 심어주셨어요. 또 집안 전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한 400년 이상을 서울에서만 이렇게 자라온 집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집안 얘기하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희 이름에 항렬이 늙을 노자예요. 그래서 해평윤 씨의 늙을 노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 이름에 늙을 노자 쓰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우리 아버님은 큰아들 형님한테는 늙을 노자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영로라고 꽃뿌리 형체를 써서 영로라고 이름을 넣고 저한테는 차마 늙을 노자는 쓰기 싫다 해가지고 그래도 또 끝에 부수의 흑토변이 들어가는 있을 제자를 써서 순재가 됐습니다. 잘못했으면 제 이름이 순로가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0살이 되던 해에 몽골 여자분이 저희 대학 총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책임자인 저를 만나러 와놓고 보자마자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제는 전대요. 그랬더니 어쩌면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냐고 저보고 한국 사람 맞냐요. 그리고는 진짜 한국 이름이 뭐냐 그리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 이름이 몽골 사람 이름인 거예요. 몽골에 순제라는 이름이 꽤 많습니다. 저한테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큰 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큰 아이를 낳기 전에 저를 몽골에 데려간 친구 안교성 목사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애들이 자라나면은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지할 만한 어른이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처럼 상의도 드리면 사춘기 때 조금 헤맬 때도 좋고 또 제가 못할 말 친구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친한 친구한테 이름을 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한 8일쯤 됐을 때인가요? 저희 딸아이가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며칠을 걸려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진단을 해봤더니 뇌망염이라는 거예요. 저도 애기 아버지 된 지 겨우 8일밖에 안 됐는데다가 뇌망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얼어버렸어요. 또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또 뇌망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또 혹시 나도 심각한 휴증은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크게 낙심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는 이제 처갓집에서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고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 학우의 임원이라 장신대에서 새학기 준비를 하면서 점심시간이면은 장신대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도탑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하고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매주 점심시간에는 거기 가서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기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가 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뇌망염이라니요. 하나님 정말 고쳐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주님, 만일 우리 아이한테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처음 며칠 한 주간은 그냥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뭐 원망도 나고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으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속으로 어쩌면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랄지도 모른다. 그런 부담을 마음에 사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에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마음을 갖고는 기도탑에서 딱 내려오는 그 마당에 이름 줘달라고 하는 안교성 목사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딱 반가운데 안 목사도 나를 아주 찾은 것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윤순재! 그때는 우리가 아직 전도사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서로 불렀어요. 윤순재! 딸 이름 지어달라고 그랬지?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여자아이니까 은혜 은재가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네가 윤 씨니까 끝에 은자가 들어가니까 니은하고 니은이 만나지 않냐. 이건 의문학적으로 좋지 않아서 가운데다가 좀 경쾌한 발음 이응자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상은이 어때? 윤상은. 그렇게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오 주님이 확실하게 못 박으시는구나. 제가 방금 은혜 받은 말씀하고 친구가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좋지. 항상 상자가 좋겠어. 항상 은혜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은혜로 살으셔야 됩니다. 항상이란 말은 굉장히 책임 있는 말입니다. 잘 돼도 은혜요? 안 돼도 은혜요. 설교가 마음에 들어도 은혜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은혜요. 에, 윤상은, 이름 괜찮죠? 에, 안교성 목사님이 영문학을 전공한 분이라서 음운론, 포네틱스까지 생각을 하고 지어준 예쁜 이름입니다.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딸을 금방 고쳐주셨어요. 바이러스성 내막염이 있고 세균성 내막염이 있는데 바이러스성 내막염은 감기 정도로 끝난답니다. 한 열흘쯤 지나니까 아이가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중에 이 딸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네 학교 농구선수, 축구선수, 크로스컨트리 선수도 했습니다. 그 후 우리 딸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번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둘째 아들을 낳고 똑같이 한 번 제가 또 덕을 봤으니까 친한 친구한테 이름을 또 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대원도 같이 다니고 또 소망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둘째 애기 이름 쳐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낳습니다. 이름 져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조 목사님이 한참 기도하시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대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면서 큰애가 상은이니까 항상 은혜로 둘째는 항상 진리로 살아라. 상진이 어때? 여자의 이름하고 남자의 이름하고 이름이 딱 괜찮잖아요. 그래서 발음도 좋고 상은이 상진이 그리고 돌림자도 되고 그래서 제가 곧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제가 몽골에 가서 알고 보니까 제 아들 상진이 이름도 몽골 사람 이름인 거예요. 상진, 산자, 상진수릉, 산진자부. 그 몽골 사람들은요, 제 아들을 이름 부를 때 저 이름이나 제 아들 이름이나 다 몽골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 아버님이 몽골을 아셔서 몽골 사람 이름을 져주셨겠습니까? 조건의 목사님이 몽골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 내가 팔자구나. 내가 몽골 선교사가 되고 몽골에 가서 일하고 사는 게 운명이라니까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친구가 몽골 가자 꼬실 때 주저없이 그 자리에 가자고 결정한 게 어째 수상하더라니. 그게 제 인생의 팔자요 운명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팔자다 운명이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몽골에 사는 일들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몽골 땅에 살고 있고 몽골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바람나게 즐겁게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위해서 지냈다는데 저희는 18년을 정말 하루같이 지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내가 여기에 100주년 기념께 성가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분명히 느끼고 확인한다면 지금 맡고 있는 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제 이름과 제 아들의 이름이 몽골 사람 이름이란 사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섭리적 사건, 그것도 40살이 돼서 몽골에 가서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많이 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40살 이전에 제가 30살, 20살, 15살 때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만남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 그때 만났던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그죠? 다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고 이끌어 오셨고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 이 섭리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깨달았던 몇 가지 일들, 주로 몽골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데스티니라고 그랬죠?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978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의 가정 환경도 알아보고 또 학부모를 면담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습 지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운 거를 보시더니 편지와 함께 그 편지 안에 5,000원을 두고 가셨어요. 제가 그 편지를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순재군에게, 너는 기다리다가 시간이 늦어서 간다. 너는 참 행복한 아이다. 부모님의 애정과 열의는 여전하시구나. 여기 있는 것으로 창고서를 사보도록 해라. 5,000원이 그 당시에는 창고서 한 두 권, 세 권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말이죠. 선생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니, 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선생님을 할 바에야 오지에 가서 나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챙겨주는 섬마을 총각선생이 돼야지. 그렇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미자 씨 노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무슨 연속극에 섬마을 총각선생님이 나와서 그랬는지, 하여간 저는 그때 나는 이 다음에 사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을 느끼면 생활하는 태도가 바뀌죠.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과목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흉보면 아이들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감동을 받으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말 안 해도 열심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그 이 편지를 받고 난 후 성적이 더 쑥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 성함이 한재용 선생님인데 이분이 한경도 분으로 일사후퇴 때 흥남철수대 그 군인 상륙선을 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왔다가 용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나오시고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별명이 독사였어요. 저도 사범대 가가지고 이 선생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돼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고3 늦가을에 입시 원서를 써야 될 때가 돼가지고 사범대를 가려고 교육계열을 지망하고 원서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 저한테 꿀밤을 한 대 뚝 때리시면서 남자 녀석이 무슨 사대야. 너는 집이 어려우니까 등록금 없는 학교를 가라. 지금은 이 고등학교 선생님만큼 좋은 직업도 없지만 아마 그때 선생님께서는 동창들 중에서 본인이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는지 하여간 제가 사대 원서를 내는 걸 반대하셨어요. 제가 좀 놀래가지고 예 선생님 사대 가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디요? 선생님은 내 인생의 모델이고 또 자랑인데 본인이 정작 정반대의 대답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당황했지만 다시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육군사관학교 가라. 육사요? 저는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어리벙벙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등록금도 없지 장래도 확실하지 너 잘 생각했다 육사 가라. 그때 우리 대학 3학년이었고 환경공학을 전공하던 우리 형이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요. 너 평생 군인으로 살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해 봤어?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을 또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가서 육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육사는 조금 아깝다. 그러면서 수업료가 없는 적은 좋은 학교가 있는데 국립항공대학은 어떠냐.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추천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공대학이라는 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물었더니 아버님도 수업료 없는 학교면 다 괜찮아. 항공 분야는 전망도 좋고 사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공부시키려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의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쓰셔서 제가 그래도 그 부모님 잘 이렇게 정말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형님한테 물었더니 형도 항공 분야는 전망이 좋으니까 괜찮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대학을 지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공대는 문과 출신인 제가 갈 수 있는 학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작은 대학이라 전교생이 한 학년이 200명, 전교생이 800명밖에 안 되는데 학과도 항공기계, 항공전자, 항공통신. 문과에서는 조종사, 파일럿이 되는 항공운항학과하고 항공경영학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럿이 될 건 아니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과가 경영학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전공도 아닌 항공대 항공경영학과를 다니게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저는 하나님이 제가 몽골에서 대학을 경영하라고 경영학을 전공하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몽골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저랑 한 몇십 분 대화를 하다 보면 대뜸 그래요. 윤 목사님, 경영학이나 행정학 전공하셨죠? 왜 목사님이 대학 총장을 하고 있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쩐지 경영학을 했지. 오히려 더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학생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을 다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학교, 그 전공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만 학력에 대해서, 내가 지내온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를 은근히 보이지 않게 눌렀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주어진 전공, 주어진 직업, 주어진 학과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선생님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섬마을이 아닌 대륙의 한복판 몽골 울란바타르 오지에서 제가 몽골 학생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소원도 나중에 결국 들어주실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번 우리 형이 다니는 대학에 오라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우리 형님도 등록금이 적은 국립대학을 나왔는데요. 가을 축제 때 고등학생 때 대학에 가보면 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 때 우리 형이 봉산 탈춤을 공연하는 거예요. 우리 형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었나? 저희 형님이 184cm 큰 키에 한삼자락을 휘날리며 한 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봉산 탈춤의 노장춤을 딱 이렇게 멋있게 추는데 형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공연이 끝나니까 대학생 누나들이 형한테 꽃다발을 갖다 주고 막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형한테 가까이 갔더니 형이, 순재야, 이 꽃다발 좀 갖고 있어. 나옷 갈아입고 나올게. 그래가지고 형이 꽃다발을 주는 바람에 제가 꽃다발을 들고, 알았어. 그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형 여자친구들이 줄줄이 오더니, 오, 네가 영로 씨 동생이냐? 똑똑하게 생겼네. 하면서 저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죠?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형 인기 짱이다. 나도 대학 가면 탈춤을 해야지. 항공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탈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학교라서 탈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탈반을 만들자고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탈춤을 추자, 어디에 뭐 모이자. 그래가지고 관제탑 앞에서 뭐 2시에 모이자. 제가 모이자고 쓰고 다니니까 제가 빠질 수가 있나요? 자연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본래 좀 이렇게 수줍음 잘 타고 얌전한 학생이었는데 뭐 항공대 탈반 초대 총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장을 했어요. 세 번째는 학술부장. 4학년이 돼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취미도 오래 하면 특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장구도 칠 줄 알고 봉산 탈춤의 기본 춤사위 정도는 가르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한 취미생활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10년이면 웬만한 가수만큼 다 노래합니다. 그때는 이제 송파산대놀이 또 봉산탈춤 그런 전통 탈춤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소리구시니 예수전이니 하는 마당극도 많이 만들어서 공연을 했습니다. 또 사회 풍자극을 대학가에서 만들어서 항원했죠. 학교에서 꽹과리를 치고 장구북을 치니까 강의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들 활주로 건너 저 산 아래 운동장으로 가라 하고 학생체에서 저희를 쫓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산 밑에 운동장에 가서 장구 치고 꽹과리 치면서 이제 공연할 때 한 두 달씩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꼭 우리처럼 시끄러워가지고 쫓겨난 동아리가 있었는데 우린 그때 대학가에서는 딴따라라고 그랬어요. 그룹 사운드. 그때는 각 방송국에서 대학 가요제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각 대학 음악 동아리들이 모두 나온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뭐 같이 갔는데 뭐 심수봉 씨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막 노사연 뭐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배철수라는 가수를 아세요? 그때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그룹 사운드 런웨이라고 하는 그룹의 리더였어요. 운동장 구석 폐차된 버스 안에서 드럼하고 기타, 키보드 같은 걸 갖다 놓고 날마다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두들기고 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탈춤 연습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탈춤을 추자 그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대학가에 나갔습니다. 한삼자락 휘날리며 덩실덩실 뭐 춤을 추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사로 대학가요제에서 또 무슨 상을 또 받았잖아요. 은상인가 동상인가 뭐 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항공대학 탈반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린 이제 막 시작한 탈반인데 조직도 없죠. 실력도 별로 없고 뭐 우리 동아리 전체 봐야 30명밖에 안 되는데 각 대학들이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우리 신촌에서 많이 놀았는데 탈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거기 참가한 여러 대학생들하고 같이 뒤풀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만나면 항공대 탈반이 굉장한 줄 알고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과 학생활동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전국 탈반연합회 뭐 이런 데 참석하고 학교에서는 동아리 대표자 모임 또 학원 민주화 추진위원회 집행위원 뭐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서 길놀이를 하면은 학생들이 몰려 나오고 몇백 명 모이면 데모가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꽹과리 치고 선동한 저놈 잡아라! 점점 제가 운동권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신체제 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1979년 12.6 사태가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애도의 물결이었지만 대학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제 민주화의 기회가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말이라고 합동수사본부장이 나와 발표를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인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 아버지였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줄은 몰랐죠. 그런데 대학가에서는 민주화로 이양하지 않고 차기 정권을 잡을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그 다음에 1980년 서울에 봄이 오고 5월달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며칠 동안을 서울역 광장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5.17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이어서 5.18 광주 사태가 나고 한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함께 탈춤을 추던 친구들하고 광주 사태 소식도 알려야 되겠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등사기라는 걸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우리 하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명동에서 경찰에 잡혔어요. 결국 우리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우리 집에 형사들이 절 잡으러 집으로 매일 같이 왔습니다. 학교 선배인데 아르바이트를 부탁해서 취직시켜 주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사복을 입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분위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사실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은 그때만 해도 신앙생활 잘 안 하시다가 아들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 찬송만 부르셨대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 어머니가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으세요. 이벤수.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전두환 씨는 스스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다 패배하고 어느 날 저녁 뉴스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정치인들, 학생 시위 주모자, 수배자 명단이 방송 자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윤순재 항공대 경영학과 잡으면 1계급 특진에 현상금 30만 원. 갑자기 제가 운동권에 거물이 돼 있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두 달 넘게 이제 안 잡히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전국에 수배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학생은 자수하면 훈방하겠다. 결국 나중에 저 자수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훈방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가보니까 저희 친구들 대부분이 재적 대상이 되어서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마 징계 대상이었는데 항공대학이 조그만 대학이다가 또 국립대학이고 또 교수님들이 저희를 잘 아시니까 구명해 주셔서 제가 재적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는 딱 그해 가을에, 1980년 늦은 가을에 제가 교회 그때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총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총무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회장이 문상을 다녀오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네 그리고 대답을 했더니 전라북도 군산이래요. 그래서 난생 처음 군산이라는 곳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총무 아버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안남도 용강 태생으로 평양고보를 나오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을 1929년에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된 쌍천 이영춘 박사가 1935년에 스승 에비슨 선교사, 세브란스 하신 지금 제중원 여러분 아시죠? 에비슨 박사의 영향을 받고 전북 옥구군 개정면이라는 그 시골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을 가난한 농민을 위해서 한평생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농민을 위해 가진 고생을 했지만 그곳에는 그가 세운 개정간호대, 지금의 군산대학입니다. 군산간호대학, 종합병원, 정신병원, 영아원, 농촌위생원, 그리고 교회, 또 기생충 박멸운동도 하셨고 한국 최초의 지역의료보험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을 때는 그가 세운 모든 기관과 재산을 재단에 다 기증하고 아들 사위가 의사인데도 병원 경영에 일체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집까지도 다 재단에 넘겼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인지 빙점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타이틀 롤로 그 집이 계속 나왔고 여러 차례 뭐 모래시계라든지 그런 집 영화 촬영을 그 집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지 23년 지난 다음에 그가 살던 집을 전라북도 문화재로 만들어서 기념관이 되게 했습니다. 장례식에 갔더니 수천 명의 조객들이 그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장례식 곳곳에서 이영춘 박사의 은혜를 입었다는 시골 노인들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잖아요. 쌍천 이영춘 박사의 장례식 때도 그 같은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4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저의 머릿속에 오갔습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다고 했는데 정작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또 실패하고 사실 학생으로서는 좀 지나쳤는데 이분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고 큰 일을 하다니 하나님 저도 이영춘 박사같이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전공과 직업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산다는 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직업과 전공을 살려서 봉사하려니까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경영학이면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험도 없죠. 자금도 없죠. 더구나 운동권이라 낙인이 찍혀서 취직도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전적으로 봉사하며 사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5년이 지난 다음 제가 그 쌍천 이영춘 박사의 막내 사위가 됐습니다. 그때 그 총무가 바로 이계신 목사입니다.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계신 목사의 큰 언니와 형부는 심장병 의사였는데 버지니아에서 오랫동안 잘 자리 잡고 살다가 1992년 미국 남침례교 선교 의료 선교사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가서 일하다가 1995년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일로 연세대학교 의료선교회가 다 두 분 다 세브란스 출신이에요. 연대의대 출신이라 의료선교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가족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1995년에 저희 대학이 몽골 정부에 인가를 신청을 할 때 몽골 정부에서 몽골 역사상 외국인에게 대학을 허가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논쟁이 됐어요. 최근 우리나라도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문제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 신도시 정도는 개방하지만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안 하게 하잖아요. 국가적으로 논쟁이 되면서 도대체 윤순재라는 저 한국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학교를 세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조사도 하고 또 저한테 묻기도 하고 논쟁도 벌렸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장인이 강원도 대학을 설립하셨고 또 장모님이신데 우리 교단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서울여자대학 이사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몽골 정부에서 신뢰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내줬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배경도 필요하시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연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연세대학교 의료선교부에서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이 간호대학을 세우는 일에 같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간호대 교무처장을 하시고 정년을 일찍 마치신 오가실 교수님이 현재 울란바토르 대학 간호대 학장님으로 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작년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또 내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운동권 출신에 대학을 졸업하고 졸병으로 갔더니 군대 생활이 만만치 않았어요. 수도방위사령부 52사단에서 연대본부에서 일하게 됐는데 제가 맡은 일은 관악구, 동작구, 예비군 교육훈련을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안양 창박골 예비군 훈련장이 한 20만 평이 넘는데 거기를 다 관리하고 관악구, 동작구 예비군 인원이 9만 5천 명이 있는데 하루에 보통 4천 명을 이렇게 교육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타자기도 현찮아서 교육 예정표를 전부 다 손으로 썼는데 이렇게 먹지를 베이기고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썼는지 나중에는 요 손끝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과에 9명이나 되는데 교육계인 저한테만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또 불러내다가 매일 무슨 야간 전투력 측정이니 하면서 또 오만 일들을 또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일을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제대 날짜만 날마다 꼽으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그리고 똑같이 9명이 같은 행정부서에 있는데 왜 나머지 애들은 탱자탱자 돌면서 나한테만 일이 떨어져. 그때는 제가 얼마나 불만이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난 다음에 제가 울란바토르 대학을 운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9만 5천 명 교육계획을 세우다가 울란바토르 대학교 3천 명 교육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그때는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지 말이죠. 아침 사무실에 들어갈 때면 또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데 써먹으려고. 여러분 오늘 좀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3년 4월 달에 극동방송 신후에 아침 기도회 때 몽골 선교 이야기를 좀 하라 그렇게 갑자기 요청이 와서 서울에 출장 온 길에 금요일 날 아침 잠깐 갔습니다. 그런데 맨 앞줄에 김장한 목사님 사장이신데 김장한 목사님이 맨 앞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떨립니다. 김 목사님 여기 계시니까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나 나가줄까? 그래서 제가 떨리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을 모르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1973년 6월 달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동부이촌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요일 날이었는데 학기말 시험 공부한다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오후가 되니까 날은 덥죠. 배는 고프죠. 지루해가지고 힘들긴 한데 자꾸 도서관 직원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예, 집이 어디니? 집에 안 가? 눈치를 보니까 내가 가야 이 사람도 퇴근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쭉 가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한강변을 따라 가다가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심심해서 나온 김에 한강 대교를 지나서 그 강변을 따라 쭉 그냥 한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한참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강대교를 넘는 순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의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극성이야. 그러면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심심해서 학교에 나온 거니까요. 여의도에 갔더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였습니다. 그날 모인 인원이 120만 명이라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게 갈급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 할 일이 없어서 120만 명 여의도에 모였겠습니까? 지금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겠습니까? 제가 몽골에서 일하면서 몽골 분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모이는지, 할 일이 없어도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살다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이 1973년 여의도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더운 날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밤새 기도한 사람들도 많았고, 며칠 계속되는 집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오후에 간 거예요. 광장에 모인 엄청난 인파를 보고 속으로, 야, 기독교인들 대단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 그때 성가대가 1만 명이었다 그러죠?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뭐 구경하는 거죠. 이렇게 들었더니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설교 말씀을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예수 믿으라는 말 하겠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는 바로 나의 친구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다. 참 그럴듯하네. 기독교는 참 괜찮구나. 그랬는데 마지막 빌리 그레암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래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일어나세요.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길래 저도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전 그분이 바로 지금 제 앞에 김장환 목사님 앉아 계시니까, 제가 또 김장환 목사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기는 30년 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몽골 선교랑을 간단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간증이 끝나니까 김장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윤 목사님, 오늘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왜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암 목사님 딸 앤 그레암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수원 중앙 침례교회 대예배 때 앤 그레암은 설교를 하고 제가 축도 순서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또 예배위원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빌리 그레암한테 보내야 된다고. 우리 윤순재 목사가 그 여의도 집회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김장환 목사님이 갑자기 제 서울, 몽골에 있는데 제 방으로 국제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인터뷰를 하고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당신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사모님한테서 카드 편지를 받았는데 몽골 울란바트르 대학 윤순재 총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우리 가족이 윤순재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크게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1973년 여의도 집회는 우리 가족에게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참석한 중학생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몽골 울란바트르 대학의 설립자의 총장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앞으로 우리 빌리 그레암 협회와 윤 총장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그분이 막 방송에서 영어로 읽고 번역을 하면서 막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타이완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프랭클린 그레함 전도 대회 때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프랭클린 그레함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함께 빌리 그레함 협회와 함께 몽골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김장한 목사님이 2003년 4월이죠. 올 여름에 몽골에서 전도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윤 총장 도와주겠지?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자연스럽게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2003년 8월 달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빌리 김, 김장한 목사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빌리 김 크루세이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식 이름은 빌리 몽골 추수 2003년 그래가지고 한몽 문화축제로 해서 전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기독교 역사가 이제 겨우 1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겨우 기독교 인구가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형 전도집회를 연다는 게 무리가 되지 않겠어요?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고 그래서 준비에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도집회가 8월에 열리기로 했는데 7월 중순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실사팀이 와가지고 대회 집회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더니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캔슬하심이 가한 줄로 압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체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간단한 부흥 집회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준비하던 몽골 측 교회 지도자들도 맥이 다 빠지고 선교사님들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신뢰를 많이 잃게 생겼어요. 개최 예정일을 엄마 안 두고 몽골교회 지도자 준비 기도회가 열렸는데 한 200명가량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잖아요. 또 이럴 바에는 아예 때려치자 그런 분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앞에 나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30년 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저 그냥 졸지에 갔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에 어렵더라도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니까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선교하겠다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드린 기도와 물질과 봉사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된 후 1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우리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1980년대 중반이에요.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기도회 끝나고 마지막 통성기도할 때 마무리 기도를 몽골 복음주협의 사무총장인 앵어타이방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집회에 제2의 윤순재 같은 사람이 수천 명 나오게 해주세요. Thousands of people 그런 뜻. 지금 수천 명이 모일까 말까인데.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 이번 집회를 위해서 30년 전 여의도에서 나를 준비시켜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회를 준비시켜서 계획해 놓으셨다면 당연히 이거 성공하겠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역사적으로 이 일에 하도록 30년 전 준비시켜놨다면 하다가 죽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김장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 대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는 차마 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대회 꼭 해야 됩니다. 몽골 모든 교우들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요 라고 간절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늦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재단 이사장님을 통해서 새벽 이게 김자환 목사님 사택으로 팩스로 보내가지고 직접 배달을 시켰어요. 우여곡절 끝에 대회가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원태 주 몽골 대사님이 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중요한 정치적인 것도 많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꽁꽁 막혀있던 일들이 탁탁 풀려나갑니다. 집회 장소를 빌리는 몽골 국립 나담 경기장을 빌리는 데만 수만 달러가 드는데 그거 공짜. 그 대회 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빌려야 되는데 몽골에는 있지도 않잖아요. 그거 빌리는데 3만 달러가 드는데 그것도 공짜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날 3만 명을 수용하는 국립 나담 경기장이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한몽 문화 축제로. 원래 이 대회 이 행사는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몽골 국가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친선 경기대회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그렇게 작전을 짠 거거든요. 또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 4강을 했지 않습니까? 몽골 분들이 또 아시아 대표라고 우리를 얼마나 열렬하게 응원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험 리그 1등 팀이 온다고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계획은 월드컵 축구 스타 중에서 크리스찬 선수들하고 크리스찬 가수, 한류 스타들을 몇 분 초대해가지고 간증하고 하프타임에 전도 약간 간증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회를 취소하고 그리고 했다가 다시 하게 되니까 이 바쁜 스케줄 있는 사람들이 다 못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구 선수도 다 못 오고 5명만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원중앙침례교회 조기 축구 선수들이 왔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소에 사람들을 꽉 찾고 시작을 하는데 제 바로 옆에 몽골 축구협회 회장님 아마르자르갈 전 총리예요. 제가 이렇게 있고 옆에 대사님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렇게 다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정몽준 회장께서 몽골을 FIFA에 가입시켜 주셔가지고 FIFA가 몽골 축구 발전 기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축구협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관중이 모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한국 때문에 우리 축구협회가 삽니다. 오늘 이 경기 텔레비전으로 중계합니다. 저는 거의 이거 잘못하면 이 사기극이라고 크게 문제가 되는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몽골 국가대표팀도 사실 3만 명 앞에서 축구해보기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골 축구 선수들도 다 얼었어요. 뭐 우리 한국 선수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또 명색이 우리가 월드컵 4강 국가에 또 실험 리그팀이니까 몽골 선수들이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막 하다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5분 안에 어용부영 어떤 몽골 선수가 손으로 다 공을 쳐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선수 한 분이 딱 해서 한 골을 딱 넣으니까 아무리 조기 축구 선수도 이기고 있으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반전을 1대 0으로 어영부영 마쳤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이 됐을 때 이제 태권도 하시는 분들 또 가야금 국악팀 공연이 하는데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러야 하기로 다 했는데 한국 가수가 다 빵꾸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심각하죠. 근데 마침 주님의 교회라고 그 교회 단기 전도팀이 몽골에 왔습니다. 권호승 장로님 단장으로 오셨는데 그 팀 단원 중에 옛날 해바라기 그룹의 단원이었던 조성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무조건 노래 한 곡 부르셔야 된다고 가수가 왔다고 해야 되니까 체면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우리 울란바트르 대학교 교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으로라고. 우리 몽골 학생들은 거의 다 그 노래 한국어로 잘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졸지에 3만 명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선플라워 밴드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수 소개하고 그래서 사랑으로와 복음성가를 또 불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되니까 언제 조기 축구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어봤나요? 전반전에 얼떨결에 죽기 살기로 뛰었지만 후반전이 되니까 전부 다 다리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이 쭈르르 굴러오는데 우리 선수가 공을 뻥 찼는데 공이 안 맞고 공은 뒤로 가고 신발이 날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몽골 선수들도 좀 해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축구의 기본이 체력하고 달리기인데 공이 나가면 그 볼을 경합하느라고 선수가 쫙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1m씩 축축 쳐지죠. 1대1 딱 붙으면 뻥뻥 뚫리죠. 거기다가 이제 전반전은 뭐 이렇게 했지만 후반에 와서는 몽골 선수들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후반전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우리 팀이 밀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전부 다 골대 앞에 그냥 다 서 있었어요. 그때 감독으로 오셨던 이영무 목사님 아세요? 그분이 감독으로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옷 가져오라고. 그래도 이분이 감독하다 말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뛰셨어요. 이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후반전은 완전히 그냥 공이 크로스바 받고 나오고 또 골포스트 막 나오고 그러니 얼마나 몽골 분들이 막 신바람이 나고 기가 살아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1대1로 비겼습니다. 그 다음날 몽골 신문에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이거 사기극이다. 기독교인들이 엉뚱한 팀을 불러다 우리를 놀렸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났어요. 그라운드 사정이 나빠서 한국팀이 실력 발휘를 못했다. 상암 경기장에 비하면야 몽골 나담 경기장 잔디야 뭐 엉망이지만 여러분 우호적인 분위기면 개발도 그라운드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우호적이고 분위기가 썰렁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 뜨거운 열정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모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그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몽골 선교도 몽골 분들의 열린 마음으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직후에 김장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몽골 역사를 칭찬하시고 징기스칸을 부축키고 그리고 대통령을 칭찬하신 다음 방금 끝난 경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몽골 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찌릿 와닿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예수 믿을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랬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지금이 바로 마지막이라고. 그랬더니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진행위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 행사 이후 몽골 기독교가 5년 만에 두 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1%였던 몽골이 지금 2.2%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쓰임을 받고 있고 깨달을 때 정말 행복하고 감격 속에서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여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심기도 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내가 한 것, 내가 세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룩한 건물, 기관, 관계, 영향력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 기관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손을 뗄 수도 있고 깨끗이 물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오늘 내게 닥친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을, 직장에서의 승진을, 정치적인 승리를,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목회의 성공을, 선교사는 선교의 성취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더 큰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 일을 찾느냐? 그만두어라. 성공 뒤에 찾아오는 재앙 속에서 너만은 내가 보호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생명을, 표준 세번역에는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성공과 외형을 추구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람이 자기 생명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명성과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가? 생명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생명을 추구하는 그 일. 만약에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진다면, 한국교회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선교가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맡겨드릴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려놨다, 버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포기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쉽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식년을 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 학교는요, 몽골 선교는요, 나의 삶은요, 나의 가족은요, 그 사람들은 어떡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데 이르면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내가 내 생명을 노량물처럼, 이 노량물이라면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려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일할 때 대학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의 대학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몽골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몽골 기독교 발전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본질적인 일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학교를 누가 세웠나? 어떻게 세웠나?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나? 이 대학의 재산권은 어떻게 되나?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걸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100주년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게 아닌 그 외형과 소유와 껍데기에 관심이 점점 늘어나십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윤 총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를 저도 좋아했어요. 은근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하셨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대단합니다. 그럴 때 속으로 흐뭇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만족한 데 머무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며 새롭게 변화된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큰 일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나의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존재와 인격인 것입니다. 몽골에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심부름꾼일 따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 속에서 큰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붙잡으시고 성취보다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유보다는 생명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저의 삶 속에 친히 일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가족을 하나님 나라 몽골 선교에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삶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도 저희 가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한 3년 동안은 그 매해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 사경회를 했습니다. 정말 당대의 유명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는데 매해 신앙 사경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YMCA 강당에서 할 때 그 조그만 YMCA 강당의 교인은 뭐 예배를 몇 번 드리니까 많은데 반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사경회보다는 딴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대강좌를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년이 되는데 제가 매해 우리 교회 창립 때마다 어떤 분을 모시고 이 집회를 한번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깊이까지 터치해 주실 수 있는 강사분을 찾는 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은 기독교 TV 틀면 늘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집회를 못했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봄에 윤 목사님이 한국 오셔서 안식년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집회를 부탁드려서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 만에 처음으로 집회를 하는데 또 윤 목사님 네 분에게도 첫날 네 분도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첫 집회시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 깊은 곳까지 닿지해 주셨는지 저 역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내일부터 우리 홈페이지 동영상에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시청하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관리 서버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양아진 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요 강좌를 보시는 분들 나라 숫자는 지난주 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24개국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 동영상을 보는 나라는 39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를 39개국에 퍼져 있는 많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영혼 깊은 곳까지 터치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무엇 하나 의미 없었던 일이 없었고 주님의 뜻 아닌 사건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드리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의 폭풍 속을 거닌다 할지라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흑암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순재, 이계신 목사님 부부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다시 확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 아름다운 삶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위에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육신을 입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승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윤 목사님, 이 목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나간 18년 동안 사용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일들이 두 분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굳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윤 목사님과 이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